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이렇게 리피트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로 지금 그 앞에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간들의 창조주이시며 마지막을 또 끝내시는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통치자로서의 그 주님의 위치를 저희들이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각도로 저희들이 보면서 깨닫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은 30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3분의 2는 그 이제 베드로의 변명이죠. 그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거기 대한 것을 자기 그 위치를 변명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논쟁이 일어나죠.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이제 나머지까지는 이방인 첫번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특별히 그 1절부터 18절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논쟁 이방인이 그 성령을 받고 이것이 그 정당하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탄이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걸 역사를 해. 어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꼭 그 신학적인 그 논리로 또는 교회 간의 논리로 해서 싸웁니다. 결과적으로 대비게 보면은 거기서 갈라져 나가죠. 그래서 그 갈라져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서 사탄들이 싸워가지고 사탄들의 편에 서서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또 이제 완전히 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현대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하죠. 여기 좋은 샘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지혜롭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마무리하는가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장 1절부터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며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할례자는 유대인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자기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아주 그 당시에 자기네들에게 이게 그 엄청난 타부였었던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그 10장에 있었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제 다시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은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 아까 거기 4절에서 보면은 모든 일어났던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그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이 차례로 설명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으로 환상으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냈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러한 환상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성령이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을 계속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그 다음에 내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자꾸 설득을 시킵니다. 이게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게 끝이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하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또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성령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은 그러면 그 거기서 대한 열매를 성령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의 분란이 자기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놓고 그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친해야 할 사람들이 나중에 갈라져서 아주 원수가 돼서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사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 갈라짐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러면 사탄이 거기를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그 열매로서 주님이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쉽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12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그 15절에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이것이 시작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느니라. 이것은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그 형제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그 아주 논법으로 꼼짝 못하게 하면 물론 이것이 이걸 뭐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이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진리로 증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반론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자기네들도 다 이미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반대하겠느냐 막겠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더라. 자 이게 아주 그 결론이 너무나 참 아주 그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큰 방향을 새로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결론이냐? 이방 전도의 합당성을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과 형제들, 즉 할례 받은 자들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도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리켜 주었습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태까지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사도로서 또 그 교회의 리더로서 자기의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그것을 근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만들어 줘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신학의 기초를 만들어 준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거기서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었던 그들을 사도로 이제 부르고 그리고 같이 따르던 그 형제들 이 사람들들이 그 자기네들만 그 하나님을 워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 기적들을 아픈 사람들을 기도했을 적에 치유되는 그런 것을 자기네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우리만 특권에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겸손해져야겠구나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쫓기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미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계속 사실은 핍박을 받고 쫓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한다는 얘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좀 더 오픈 마인드가 되면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좁은 마인드로 해서 우리만 예수의 특권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좁은 마음으로 있으면 프라이드 상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여기서 좋은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미니스트리가 이제 12장에서 이제 이제 감옥서에 그 감옥에 붙잡혀 갔다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는 거로다가 해서 베드로의 미니스트리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함으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 리더였던 바나바와 그다음에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13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그 갈림길에서 나눠지는 이런 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미니스트리의 방법을 이제 바꾸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2장에 가서 잠깐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참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의 리더가 돼서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사랑했던 그러한 사도라는 자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높이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기적도 베풀으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는 이런 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를 하나님 안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일을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톤이 확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가 쓴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액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고난을 받고 고난을 앞으로 당해야 될 그 크리스천들 이들에 대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 밑에서 크리스천들이 힘들게 사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그 자기가 환상을 보면서 깨닫고서 이것을 권면하는 것.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에 굉장히 그 성숙된 승화된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 그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 대한 미니스트리를 그 12장에서 감옥소에서 끌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딱 스톱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유명세를 타는 그러한 미니스터들 미국에 많아요. 미국에 많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크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사탄이 눈을 가려서 보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뭐 높이고 여기저기 와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교만해지면 반드시 죄가 그 안에 싹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서부터는 내가 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겉으로만 읽고 그 깊은 그 성령과의 교통이 없어지면 끊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그대로 계속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쇼를 해야 돼요. 쇼를. 능력이 옛날 얘기 자꾸 해가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꾸 이래가면서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참 힘든 거예요. 그 본인에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그 기대하면서 요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그거를 아주 너무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감춰놓으세요. 그리고 무명의 가정 부인들, 할머니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예민하게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혹시라도 영적으로 내가 뭐 안다고 그렇게 그럴 거 아닌 그런 거 아닌가 항상 철겁을 해야 되고 즉시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보살펴보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서 면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저 여기 한번 봅시다. 19절서부터 이제 성령님의 아까 그 18절까지는 성령님의 승리고 사탄이 패배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절서부터 이제 어떻게 안디옥 그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그 지도를 좀 이렇게 보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이 도는 이 말하자면 그 가스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스펠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이 가장 이 큰 그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 그 시티들 중에서 이 큰 도시인데 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그 21절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이게 누굽니까? 주의 손이 성령님이죠. 그렇죠? 예,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지금 그 사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택해서 그래서 그 바나바로 하여금 안디옥은 저 북쪽에 그 지금 지금 그 레바논하고 그 터키하고 그 중간 거기쯤 됩니다. 굉장히 그 북쪽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네가 가서 한번 좀 그걸 확인을 해보고 와라. 먼저 번에 그 베드로한테서 그런 보고를 받았지만은 이번에 또 이게 미심쩍어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자, 바나바가 가서 보았더니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고 다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 자신이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가리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그 캐릭터는 그 son of comfort, 위로자죠. encouragement, son of encouragement. 아주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캐릭터를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그 바나바가 가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가리키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참 그 캐릭터 이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여기서 참 잘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계속해서 가리키고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질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게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이제 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사도 또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보질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얘기만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이들의 가리킴에 의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물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리킴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되지만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 구약 그 스크롤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나 시편이나 또는 그 선지서 이것들을 말아서 그 회당에 가서 있는 거 그대로 그걸 하나 끄집어내서 읽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전형적인 그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를 읽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받는 거죠. 너무 쉽게 가리키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바나바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사울을 같이 데려와서 그래서 같이 이 그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 겁니다. 팀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 사울에게 이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아주 그 크리스천 리더십의 그 본보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기프트를 보면은 그 사람을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오퍼튜니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크게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잘했으면 그 사람이 그 크레딧을 받게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게 그 어느 그 뭐 교회라고 하는 그 큰 이것 때문에 그 밑에서 뭐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었다 하는 이거 가지고 자꾸 누구의 수제자였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자꾸 그것을 가르치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다음에 사울이 하는 그 팀 미니스트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제 예언도 하죠.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또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그 마더처치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이방 교회에서 전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이방 교회에서 이제 돈을 걷어서 또는 그 곡물을 사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마더처치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그 타이틀을 사람들이 그를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이 말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 남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정말 그 너그러운 그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전에는 그 할례자 또는 뭐 무할례자 도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부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크리스찬의 그 부름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의 그 삶이 저 사람 같으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겠다 아니면 돌아서서 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스스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내가 잘못해서 그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크라이스트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삶을 뭐 살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그 내가 예수님을 높이느냐 예수님을 욕을 맺게 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그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을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과연 똑같은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남들에게 그렇게 칭함을 받고 이룰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비춰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욕먹이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